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을 4일 나포했습니다. 이란 방관용 파르스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며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포된 선원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이며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의 선사는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촉해왔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3시 30분께 메탄올 등 세 종류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 수출항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4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에 조속한 실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신년 인사회를 통한 인사말에서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외교 현안 및 주요 일정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는 외교 방식을 잘 융합 조정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후속 협상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도 반드시 의제가 돼야 한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내정자가 3일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이날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과 탄도미사일 관련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면 미국도 복귀하겠다고 밝혀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란 핵협상 참가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확대된 협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광연맥체는 정부 대변인을 인용해 중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상향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일 이란이 최근 의회를 통과한 법에 따라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최대 20% 농도의 우라늄을 생산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90% 순도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일반 원자력 발전이 용인하는 3.76%로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재개한 뒤 이란은 2019년 7월 농축 순도를 4.5%로 올렸습니다. 미군이 지난 1일 소말리아 반군을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 측은 2일 성명을 내고 소말리아 내 알샤바브 반군 기지 두 곳을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 조엘 타일러 장군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소말리아 정부와 지역 협력국들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미국은 다시 알샤바브 조직을 공습할 수단과 뜻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사령부 측은 이번 공습에 어떤 기종을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의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는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수출을 몇 달 동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신 제조사가 3일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백신 제조사인 인디아 세럼 연구소 SII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함께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아다르파 푸나왈라 최고 경영자는 AP통신에 인도 정부가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백신을 수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에는 우선 접종 대상만 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늘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이끌 주요 인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원이 곧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서쪽 지역 대부분과 함흥과 장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해도는 새벽까지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도 동해안 지역도 밤까지 흐리고 가끔 2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삼지연이 영하 26도, 장전이 영하 5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북서쪽의 찬 기온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더 떨어집니다. 특히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은 5도 정도가 더 낮아집니다. 삼지연이 영하 17도, 장전이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대화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중단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실패해 최대 압박과 같은 새로운 접근을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자평하는 글과 사진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을 회고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트위터에 올리고 있는 건데 북한 관련 글은 모두 13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먼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역사적인 DMZ 회동,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최초의 약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대화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수십 년간의 유화정책, 위험한 불개입은 끝났다면서 우리의 외교정책을 중국 공산당과 같은 조력자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것도 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재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없음, 핵실험 없음, 정권 약화, 국경 긴장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유해 70구를 송환했고 2018년 5월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왔다면서 이는 국무장관으로서 최고의 날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정부와 달랐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면서 최대 압박이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우위에서 협상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세계와 단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국정연설에서 탈북민 지성호 씨를 초청한 것을 언급하며 국무부는 끊임없이 탈북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고 모든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파트너인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에게도 한반도를 보다 안정되고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한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정책, 중동 평화협정, 예멘 억류 미국인 송환 등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올리며 자신의 외교 성과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회복이 시급한 경제 등 국내 문제는 물론 이란과 중국 등 국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일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said, the Biden administration faces many challenges. North Korea is but one. So is Iran, and so is, of course, Russia and the 600-pound gorill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복잡한 국내와 외교 상황에 직면하게 될 바이든 행정부에게 북한은 이란이나 러시아, 거대한 중국과 같은 하나의 문제일 뿐이며 중요한 문제지만 최우선순위에 놓기엔 다른 긴급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BOA에 중국 등 다른 사안에 밀려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 문제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의원이나 부통령 시절 치중한 외교 분야가 유럽과 중동 쪽이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등도 과거 북한 등을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always think of Joe Biden as in his Senate career and in his vice presidential career, he had a lot to do with Europe, a lot with the Middle East, some with China.
오헨런 연구원은 큰 진전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상반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날인 1월 20일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will be on a list of foreign policy issues like Iran with the JCPOA and obviously you know
북한 문제는 이란과의 핵 합의와 중국 등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목록에 높은 순위에 포함됐을 게 분명한데 이런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시에 여러 사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은 앞서 BOA와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바이든 팀이 대선 기간 때와 인수 진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며 임기 초 대북 접근 방식의 원칙에 대해 계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최근 북한이 유럽의회를 통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북 관계 진전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초기 북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상황 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전통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 힘의 위치에 있으려 했다는 점과 현재 북한이 많은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사실을 지적하며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The reality is that sort of action is going to constrain and limit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스나이더 국장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가혹한 접근을 하도록 할 것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여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조기 개입과 바이든 행정부 조기 긍정적 메시지를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협박 외교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s not going to engender any positive response from North Korea. It is not going to bring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It is not going to make them engage.
한국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북한은 협박 외교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례를 볼 때 북한의 협박 외교에 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먼저 양보 등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통해 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공개적으로는 미국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동시에 압박을 낮추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령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핵실험을 계속 막는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맺은 미사일 시험 유예 합의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even if North Korea, let's say, tests a medium-range missile, I would prefer that we continue to maintain the moratorium on.
이를 위해 미국은 대규모 미한 연합 훈련을 유예하는 조치를 더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작은 도발을 하더라도 양측의 유예 합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해난 연구원은 미국이 조용히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북한과 실무 차원의 예비 논의를 진행한 뒤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등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용의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전통적 접근법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rying to keep them in the box, trying to get them to denuclearize. Using traditional strategy, and you know, which is basically primarily.
압박을 가하는 등의 전통적인 전략으로 북한을 상자에 가둬두려고 노력하는 건 통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전통적인 전략으로 다룰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한 인사들은 북한의 관점보단 미국의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문제 진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도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 채널이나 중국 혹은 직접 북한 측에 접근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 would recommend, and I think they would be doing that, reach out through the New York Channel, through China, or directly to North Korea. They have communicated.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맺은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양측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한 선제 조건 중 하나로 북한이 단거리를 포함한 어떤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양보가 궁극적인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for those who advocate making a concession, my question would be, well, that never worked in the past. Why do you think it'll work any better this time? So.
양보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과거에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란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금까지 미국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고 여러 미한 연합훈련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도 제안하고 실제로 과거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새 외교 안보팀을 이끌 주요 인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곧 이들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대부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드러진 경험이나 이력은 없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외교안보팀의 핵심 인물은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에브릴 헤이스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입니다. 이 밖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는 유엔 대사로 지명됐고 국방부 부장관의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시절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콜린 칼 씨는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에 지명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로 민주당의 정책 기조인 미국의 리더십 보강과 외교와 동맹 강화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이력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의 경우 2015년에서 2017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하며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와 아시아 재균형, 글로벌 난민 위기에 있어 외교를 이끄는 것을 도왔다고 바이든 인수인계팀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6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블링컨 전 부장관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와 동맹국과의 공조, 경제 제재 강화와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해왔습니다. 헤인스 전 부국장도 북한과 관련해 별다른 이력은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워싱턴 싱크탱크 행사 등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헤인스 전 부국장은 지난해 7월 의회 행사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가 갔던 지점은 본질적으로 갔다며 단계적 접근 방식만이 막대한 충돌 없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큰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as a consequence, I think, you know, just watching the process where we got to was essentially to say a phased approach is really the only path that seems likely to be possible to get to where we want to go.
단계적 접근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외에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과 검증이 포함되며 동결과 검증 단계에서 한국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된 힉스 전 수석부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시아 중시 정책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힉스 전 수석부차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기고문 등을 통해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조율과 동맹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그 밖에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는 35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내는 등 아프리카 통으로 알려졌고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중동 문제 전문가입니다. 흑인 최초의 이름표를 단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주로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근무했고 일각에서는 특히 미중 경쟁 국면에서 아시아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지명자는 퇴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 후 7년 이상 규정에 대한 의회의 면제 승인이 관건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들 지명자들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할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며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높은 학력과 이력을 갖고 있지만 실패한 워싱턴 주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중국 강경론자인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톰 코튼 의원, 조시 하울리 의원은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안보팀 지명자들이 특히 중국에 약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은 블링컨 지명자가 지난 2년간 국제 컨설팅 활동을 하며 120만 달러를 버는 등 일부 지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간업체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워싱턴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통상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 직전 국가 안보 관련 핵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상원 다수당을 가를 오는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이 끝나는 대로 인준 청문회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와 화상으로 면담한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은 북한 대표단의 유럽의회 방문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등과 협력해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루카스 만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대사와의 비공식 면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2월 초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와 비공식 화상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VOA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만들 의원은 당시 만남이 자신과 북한 대사 간 첫 비공식 접촉이었다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북한과 미국 간 미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등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들 의원은 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북한 대표단이 유럽의회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에도 해온 것이며 유럽의회의 북한에 대한 비판적 개입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들 의원은 아울러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으로서 한국과 북한 양측과 대화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만들 의원은 2020년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북한이 지난 11월 미 대선 며칠 전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과 접촉해 온라인 면담을 요청했고 12월 초 화상회의가 만들 의원과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당시 1시간가량의 화상회의에서 북한 대사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번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은 2004년 설립됐으며 그 이듬해부터 한국과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4,448만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잇따른 테러 행위로 인해서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2017년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에 대해 2019년에 4,448만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테러 지원국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이 담겼는데 북한은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재무부는 해외자산 통제실이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관련된 약 2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에 따라 차단 조치했다며 그중 북한은 두 번째로 많은 4,448만 달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 자산에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자산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1983년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 묘역 폭탄 테러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등으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핵 검증 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이 해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 이듬해인 2018년에 7,436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 내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매년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나 동결 날짜, 금액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 등에게 부당성을 알리거나 다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한국 국회 태영호 의원과 미국 내 한인 유권자 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미 의회 상원 의원들과 앤디 김 하원 의원 그리고 한국계인 영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당선인 등에게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한에서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첫째, 북한의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둘째,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셋째,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적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앞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전환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다.
태영호 의원의 서한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 외에 휴먼라이츠 워치와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에도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태용호 의원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목표로 의회 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서한은 연방의회 의원들 외에 국무부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3만 3천 명의 탈북민 가운데 약 3%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창업 초기 자금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비영리단체인 아시아 파운데이션은 지난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자영업 활동 상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탈북민 가운데 절반가량이 49%가 사업체에 고용되는 것보다는 직접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이 개인 사업을 자유, 사회적 지위, 성공과 연관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탈북민은 많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해 2020년 12월 현재 약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했으며 이 가운데 자영업에 종사하는 수는 약 3.3%인 1,100명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131명의 탈북민 출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사업체 운영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로 65%가 지난 3년 안에 설립된 신규 사업체입니다. 또 75%는 고용주를 포함해 4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18%는 고용주 혼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 1명과 함께 일하는 형태입니다. 보고서는 절반 이상의 사업체의 연간 수입이 5천만 원, 미화 4만 4천 달러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체의 58%가 연간 수입이 5천만 원, 미화 4만 4천 달러 이하이고 41%는 1억 원에서 5억 원, 즉 미화 8만 8천 달러에서 44만 달러 사이, 그리고 3%만이 10억 원, 미화 88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종별 분류에서는 서비스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 가운데 대다수인 84%가 자신의 업체가 서비스업에 연관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서 식품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인 비즈니스 서비스와 운송업이 각각 20%와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에 이은 분야는 제조 및 건설업으로 전체 업체 가운데 12%를 차지했습니다. 축산, 어업, 양식업 등에 종사된 사업체는 5%로 가장 낮았습니다. 탈북민 자영업자들은 사업체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 자금 확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초반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최소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가운데 22%가 초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사이 자금이 투입됐다고 답했습니다. 초기 투입 자본이 1천만 원, 미화 9,100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2%였습니다. 가장 많은 초기 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5억 원, 미화 46만 달러로 전체 사업체 중 1%에 불과했습니다. 탈북민 자영업자들은 자금 확보 외에도 과도한 경쟁, 소비자 인식, 좋은 자재 확보, 정부와의 관계, 우수 품질 보장 등이 사업 운영에서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활동은 한국과 북한이 후에 어떤 삶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창이라며 이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은 남북 간 더 큰 관여와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본 훈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사업 활동 결과에 대해 구조적인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며 탈북민 개별업체 운영에 대해 맞춤형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사업 지원 기구를 강화하고 탈북민 사업체를 위한 공급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탈북민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역시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 북한에서 태어난 아기는 1,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유엔이 추정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탄생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21년이 시작된 첫날 북한에서 아기 1,103명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1일 발표한 전 세계 190개 나라에서 태어난 새해 첫날 신생아 통계에서 37만 1,504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만 312명이, 한국에서는 1,097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또 새해 첫 아기는 피지에서 태어났고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은 5만 9,900명의 인도며 3만 5,600명과 2만 1,400명이 태어난 중국과 나이지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미국이 다음으로 많았고 9,450명의 이집트, 9,200명의 방글라데시 등에서 많은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유니세프는 추정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한 해 전 2021년 전 세계에서 1억 4천만 명이 태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태어난 아기들의 평균 기대 수명을 84살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보다 긴 87세, 미국은 98세, 한국은 103세로 추정했습니다. 유니세프의 이 같은 추정치는 2019년 나온 각국의 대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중요 통계 자료, 국가대표 가계조사 등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편 헨리에타 폴의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오늘 태어난 아기들은 1년 전과는 훨씬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이라며 2021년은 어린이들에게 더 공정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시작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의 사무총장은 또 2021년에 설립 75주년을 맞은 유니세프가 그동안 자연재해와 분쟁, 각종 위기를 겪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유행병과 경기 침체, 증가하는 빈곤, 심화하는 불평등 현상에서 유니세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방역당국은 4일 0시 기준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1,0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복귀한 겁니다. 지난 2일과 3일 각각 820명, 657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잠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었지만 이는 새해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회와 물류센터, 지인 모임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연일 속출하고 있는 데다 대표적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건강센터 관련 확산세도 여전히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확인되는 것도 큰 불안 요인입니다. 한국에선 현재까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9명,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1명 등 총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영국 남아공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명단 관리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데다 지금이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겨울철이고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때문에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역 당국은 오는 2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집단시설에 있는 노인들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명단 파악과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2월부터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품목 허가와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해 2월 말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180일 넘게 걸리는 허가 심사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를 완료하고 2, 3개월 이상 걸리는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20일 이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월 말부터 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한국 방역 당국의 목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분, 얀센과 600만 명분, 화이자와 1천만 명분,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의 공급 계약을 모두 체결했고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선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5,600만 명분은 한국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물량입니다. 미리 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분기, 얀센과 모더나가 2분기, 화이자가 3분기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를 생략했습니다. 신년사는 그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관심사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재료가 되어왔었는데요. 북한의 신년사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구현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신년사를 처음 발표한 것은 2013년 1월 1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인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을 계기로 집권했지만 2012년에는 공동사설로 신년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월 1일 집권 후 처음 자신의 육성으로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방송을 통해 직접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1994년 이후 19년 만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1분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일은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북남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북남 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북관계는 신년사 내용과는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북한은 한 달 뒤인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내부에 종파 우물을 제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이루어진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자 당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 필요성을 밝히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2월 20일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는 최고위급 회담, 즉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해 10월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 회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25 합의에 따른 것이며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신년사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느닷없이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이 시험 발사, 핵탄도 폭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러자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곧바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이제 막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1월 29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에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모두 20발 이상의 크고 작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18년 들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의 책상 위에 미국을 겨냥한 핵단추가 놓여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다며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을 언급하며 서로 위협을 가하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평양에 보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6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역사적인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미북 정상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북 대화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를 강요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미북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두 나라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이 역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년도 12월 28일부터 평양에서 나흘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신이 보고한 내용을 신년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김정은 위원장은 또다시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1월 초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에서 2021년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어떤 언급과 결정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서쪽 지역 대부분과 함흥과 장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황해도는 새벽까지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도 동해안 지역도 밤까지 흐리고 가끔 2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도와 황해도 그리고 동쪽 대부분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늘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은 새벽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수풍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10도, 양동은 영하 16도에서 시작되고 신의주와 수풍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가 떨어진 아침 기온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15도, 수풍이 영하 18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가 영하 7도, 수풍이 영하 8도, 평양과 남포가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자강도 오늘 맑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3도입니다. 강계 영하 20도, 희천은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영하 5도, 중강 강계 영하 9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다가 용현 지역을 제외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용현은 새벽까지 한때 눈 예보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황해남북도 전역에 불겠고 특히 용현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사리원과 신계는 영하 11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가 영하 6도, 해주가 영하 5도, 개성이 영하 4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구름 많이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원산은 오전에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7도입니다. 장전은 영하 5도, 평강은 영하 12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하 6도까지 오르겠고 원산은 영하 1도, 장전은 영상 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신포는 밤부터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립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눈 내리겠고 선봉은 오후에 밝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강한 바람이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13도입니다. 청진과 김책은 영하 11도, 장전은 영하 22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영하 11도까지만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는 영하 4도, 김책은 영하 2도, 함흥은 0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오늘 구름 많고 해산과 삼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삼전은 종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풍산은 오후에 강한 바람이 더해집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24도입니다. 김영권은 영하 25도, 삼전이 오늘 영하 26도로 시작되고 낮에는 영하 17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산의 낮 최고는 영하 12도, 김영권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이 끼겠고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역시 먼바다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이 시작됩니다. 또 함경도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고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정도 더 떨어지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유조선 한 척을 4일 나포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혁명 수비대가 걸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해 항구로 이동시켰다며 이 유조선에는 한국 국기가 달려 있었고 기름 오염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나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포된 선원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국적이며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의 선사는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촉해왔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박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오전 3시 30분께 메탄올 등 세다용유 화학물질을 실은 채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출항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4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의 조속한 실현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신년 인사회를 통한 인사말에서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외교 현안 및 주요 일정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는 외교 방식을 잘 융합 조정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후속 협상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문제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한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3일 밝혔습니다. 설리번 내정자는 이날 CNN 방송가의 회견에서 이란과 탄도미사일 관련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이 핵합의를 지키면 미국도 복귀하겠다고 밝혀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 핵협상 참가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대된 협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지난 1일 소말리아 반군을 두 차례 공습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 측은 2일 성명을 내고 소말리아 내 아이샤바브 반군 기지 두 곳을 공습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 소속 조엘 타일러 장군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소말리아 정부와 지역 협력국들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미국은 아이샤바브 조직을 다시 공습할 수단과 뜻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사령부 측은 이번 공습에 어떤 기종을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에 근거를 둔 이슬람 무장 조직 아이샤바브는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병력을 보내 소말리아 정부군의 아이샤바브 격퇴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소말리아에 있는 미군 대부분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말리아 주둔 미국은 700명에서 800명 사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수출을 몇 달 동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신 제조사가 3일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백신 제조사인 인디아 세른 연구소 SAII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함께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아다르 푸나왈라 최고 경영자는 AP통신에 인도 정부가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백신을 수출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에는 의료진, 경찰, 군인 등 우선 접종 대상만 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나왈라 최고 경영자는 인도 정부가 백신을 일반 시장에 파는 것도 금지했다고 AP통신에 전했습니다. 미국이 귀환 예정이었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중동 지역에 다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을 3일 성명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리들을 향한 이런 지도자들이 최근 위협으로 인해 니미츠함의 재배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니미츠함은 미 중부 사령부의 작전 지역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